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부고요. 두 번째는 당부의 이유를 설명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당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하라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답습해서 기성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브라임의 실패라는 실례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당부하는 이유에 대해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요. 어떤 시편들은 11절 안쪽으로 끝나기도 부지기수인데 시편 78편은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서론을 8절에 끊기도 하고 또 11절에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성경의 편집자는 11절까지를 서론으로 보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11절까지를 서론으로 봤을 때에 서론이 너무 깁니다. 장황해요.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A가 B에게 무언가를 전하다, 또 알리다, 말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이 10회 이상 반복됩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사실 이 내용은 그냥 뭐 한두 절, 두세 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시를 들면서까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시인이 앞부분에 이렇게까지 힘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된 시편이 총 13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이 이렇게 13편이나 있지만 이 마스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불분명합니다. 통상적으로 교훈시, 뭐 지혜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78편은 역사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길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웅담이나 또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시를 서사시라고 하죠. 그러므로 78편은 지혜를 담은 역사적 서사시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사시는 내용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78편도 굉장히 길죠. 72절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편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 70절에 다윗 왕을 세우시기까지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서사시의 서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어색하진 않으십니까? 이런 시작은 시편보다는 잠언에 더 어울립니다.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죠. 화자가 1인칭으로 내 말을 들어라,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방식은 잠언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보통 시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올해 시편 1편 1절을 함께 외웠습니다. 암송했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암송을, 예,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다 전부 다 암송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다고 믿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그 시편 1편만큼이나 아주 익숙한 시편이 23편입니다.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는 또 탄식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올려드린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51편 1절이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에는 또 찬송시가 많습니다. 마지막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이죠. 이게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8편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시편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 이런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편 50편, 또 81편,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중후반부에 등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 이처럼 웅장하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진입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1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친 이후에 32장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도록 해라,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모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경고를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이 찬양으로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이 본격적으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최근의 역사를 거론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을 볼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 이 표현은 단순히 전쟁에 대비하고 군수 물자를 준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정말 잘하는 무장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 버리죠.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도망쳐 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막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장면이 성경에 사실 찾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게 어떤 시점이냐 이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요. 자,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큰 지파, 강력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게 패배한 어떤 전쟁들을 염두에 뒀을 때 몇 가지가 떠오르죠. 첫 번째는 법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져요.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완패하죠. 굉장히 부끄러운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길보아 전투입니다. 사울왕이 여기서 죽죠. 사망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인데요. 사울왕이 여기서 사망하고 그의 아들들도 요나단, 다 죽죠. 요나단까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왕권이 사울파에서 다윗 왕에게로,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 왕에게로 이 왕권이 넘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 시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내일부터 쭉 살펴보실 텐데요. 이 시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버리고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길보아 전투가 다윗이 왕권을 이양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전투가 되겠죠. 에브라임의 패배.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이 길보아 전투가 이 본문에 언급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왕국의 멸망입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입니다. 그 사실 북왕국은 10개 지파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보다 훨씬 더 인구수도 많고 땅도 더 넓어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보다 자그마치 136년이나 일찍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패배한 전쟁들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는 뭐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맥락상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패배의 이유죠.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작아서 패배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패배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여러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아, 우리가 작아서 패배한 게 아니구나. 여러 전쟁의 스토리들, 여러 역사를, 지금까지의 역사를 반추해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작아서 패배한 게 아니구나. 해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전쟁은 힘이 세서 승리했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승리했어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보여요. 정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문제도 아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기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였던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간절합니다. 시인의 시선은 지금 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만은 우리가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은, 우리의 청년 세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만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핵심 구절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하리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서론 부분에 자손, 후대, 여러분 이 단어가요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시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냥 동그라미만 쳐봐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해 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 먹거리죠.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무리해서까지 내 뼈를 깎으면서까지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자취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반추합니다. 여기서 다시 서론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서두부터 너무나 길게 힘을 주고 있을까요? 서사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길어요. 이미 분량이 긴데 서론마저 이렇게 길면 어쩌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쩌라는 거죠? 역사를 반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방향이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 시인이 다시금 독특하게 재구성하여 선별하여 전하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역사를 함께 따라갈 겁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바른 기성세대가 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